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장비 다루고 있는데 이 전체를 매주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해당 그 전쟁 무기에 해당되는 그 구절뿐만 아니라 전체를 매주마다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네 절을 항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사람의 몸은 균형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몸 전체가 무너지고 몸 전체에 고통이 가해집니다. 사람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순간 그의 팔이 얼마나 강하든지 강한 심장이든지 벨트로 허리를 얼마나 강화시켜놓고 정돈했든지 상관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심장과 복부는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발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크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하찮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급히 조치를 취해요. 위급사항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발에 이상이 있으면 다소 비교적 느긋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발은 진짜 중요합니다. 몸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발이 약한 복싱 선수, 발이 약한 발레리나, 발이 약한 스케이트 선수 가능하지 않습니다. 발이 약하면 전체 기능이 아주 취약해집니다. 그 활동을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하체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발에 이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군대 가는 것도 제한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대 면제 사유 가운데 한국 기준입니다. 평발인 청년은 군대 면제가 됩니다. 평발 여러분 아세요? 발바닥 밑에 보시면 온폭 아치형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발 내측의 아치형 이 부분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 그러니까 발바닥이 평평한 거예요. 그것을 의사소견서를 떼어가지고 제출하면 군대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평발인 경우에 발의 피로도가 보통 사람보다 몇 배로 심하다고 합니다. 군사작전을 심하게 뛰거나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일반인들보다 훨씬 힘들어요. 발에 이상이 생기면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전투 무기를 생산할 때 여러분 이렇게까지 무기가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쥐뢰 있잖아요. 쥐뢰. 땅속에 묻어가지고 뭐 전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그 속에 밟으면은 터지도록 장치, 폭약 장치 아닙니까? 그게 쥐뢰라고 하는데 발목 쥐뢰라고 있어요. 발목. M14이라고 하는 이 발목 쥐뢰는요. 무게가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한 100에서 200 그 사이잖아요. 근데 이 M14 발목 쥐뢰는 무게가 112g이에요. 아주 작아요.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보통 대전차 쥐뢰 같은 경우는 낑낑거리면서 하나를 옮겨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이것은 워낙 가볍고 이동이 쉬우니까 원하는 곳에 막막 뿌려놓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은 밟으면 지뢰가 폭발하는데 몸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과 발과 종아리 근육과 피부만 찢어져요. 사람은 살아요. 목적이 뭘까요? 한 사람이 그렇게 밟아서 부상을 폭발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면 그 군인이 전투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부축해야 되는 동료 병사의 군사력까지 상실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작은 발목 지뢰로 그 군인과 그 사람을 부축해야 되는 군사까지도,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의 군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전투력 상실. 이처럼 사람의 발은 일반 삶에서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 장비, 삶, 평안의 신발, 그렇게 정했는데 왜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평안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그 개념이 신발과 관련 있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했을까? 먼저 로마 군사의 신발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림만 볼까요? 제가 이 그림은 라트비아에 선교할 때 읽었던 책에서 함께 교제했던 그 미국 선교사님이 지은 그 책이 있어요. 그분 책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분은 헬라어라든지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영적전쟁에 대한 많은 내용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보십시오. 위에 있는 그 부분이 그 정강이 바지입니다. 정강이 바지. 이게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플라스틱 개념이 없었잖아요. 저게 무릎에서 발목까지 종아리와 정강이를 감싸는 금속 부츠예요. 금속. 그러니까 청동, 우리말로 하면 노쇠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은 타박상, 찢김, 부러짐으로부터의 보호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발 자체인데 이 신발 자체도 보십시오. 위쪽으로 난 부분과 아래쪽으로 난 부분이 있죠. 여기는 황동금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발이 메탈, 금속이에요. 이 자체가 금속이에요. 그 위쪽으로까지, 그러니까 묶는 부분 있잖아요. 묶는 부분. 저기만 가죽끈이라고 합니다. 신발 양옆에 견고한 몇 개의 가죽끈으로 한 대 묶어서 고정한다라고 해요. 신발 바닥을 보십시오. 신발 밑창에는 보통 때에는 저 스파이크가요, 3cm 정도의 그런 신발을 착용한대요. 근데 전투가 시작되면 다른 신발을 갈아 신는데 그 스파이크가 7, 8cm 정도의 깊이 있는 강한 스파이크, 대못이 박힌, 샌들 형식의 밑바닥에 수십 개의 스파이크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마치 요즘 축구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것은 아니지만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전쟁 그 기록들을 보면은 나무 막대기를 뾰족하게 깎아서 적이 이동하는 통로에 당속의 위장에서 숨겨 놓는다고 그래요. 뾰족뾰족한 나무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잎사귀 같은 것을 깔아놓는 것이죠. 스파이크가 달린, 그러니까 이 바닥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고무 재질이나 가죽이 아닙니다. 뾰족한 나무 그런 어떤 장치에는요, 그런 가죽 같은 경우는 푹 살을 뚫고 들어옵니다. 금속이에요, 금속. 그처럼 로마 군사들이 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스파이크가 달린 강한 신발이 아니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전투가 불가능해지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신발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평안과 관련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해도 저거는 신발이라기보다도 뭔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무기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평안의 상징으로, 과연 이것이 평안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평안의 확보 없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평안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영성이나 포지션이나 타이틀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 거의 100%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보십시오. 다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습니다. 언뜻 읽으면 신어야 하는 신발이 복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구절 자체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아 복음이라는 것을 신신화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제가 들었던 일부 설교를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안 구원의 이 복음의 소식,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의미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명령이고 성경적인 팩트예요. 그렇지만 이 말, 오늘 이 표현, 에베소서 6장의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영적 싸움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할 때 여기서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명사는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게 사용된 헬라어 문법적 그 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이라고 할 때 동격의 소유격이라는 조금 어려운 문법적 그 용례가 있습니다. 소유격인데 의 들어갔으니까 소유격이잖아요. 동격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동격적인 의미의 소유격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감정. 그의 감정 그러면은 그와 감정이 다릅니다. 사랑의 감정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명사와 감정이라는 그 명사가 동일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자유의 권리. 자유라는 권리입니다. 권리가 여러 가지 많은데 언론의 언론 그 아니구나. 자유의 권리. 자유라는 그 권리.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은 지식의 힘. 지식이라는 힘이죠. 돈의 힘도 있는데 외모의 힘도 있는데 지식이라는 힘. 평안의 복음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이라는 복되고 좋은 놀랍도록 좋은 이 장비로 내 발을 단단히 감싸라.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넘어지지 않는다. 참고로 여기서 사용된 평안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에이레네 왜 이래 에이레네 평안 영어로는 peace 그렇죠 peace 한국말로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동의하게 에이레네라고 한 이 헬라어가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렇게 쓰였어요.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자, 이 두 종류의 에이레네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종류의 에이레네가 있다. 하나님과의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두 가지요. 평강의 확보는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평강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 에이레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에이레네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Peace of God. 첫 번째, 하나님과의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생긴 평화예요. 언제 어떻게 이 평화가 일어나는가? 개인이 주 예수께 나아옴으로써 경험합니다. 이것을 이 경험을 영혼 구원을 얻음 또는 거듭남, 죄사함을 받음, 예수님 영접 이러한 모든 것이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옛사람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적대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 화평을,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peace with God. 여기서 잘 밝혀주는 말씀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누굴까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화목 화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켰던 바로 그 원인 뭐예요? 죄가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된 그 사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 이 전제가 다 깔린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하고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진실인 것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침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루었지만,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 가운데 보면은 이 평화가 없어요. 깨어져 있어요. 너무 마음에 요동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본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욕심을 내어서 내 것으로, 내 가족의 것으로, 우리 교회 것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전 지구적으로 클레임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Peace of God, 에베소서 6장 본문에 평화의 복음을 지칭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지칭하는데 영적인 출생 이후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권리가 있잖아요. 어느 자녀가 누구 집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영어로는 birthright라고 하죠. 생득권. 태어나면서 저질로 획득한 그 특권과 권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생득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에게 주어지는 많은 약속, 분복, 어떤 데스티니가 엄청나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권세.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정말 어둡고 혼란스럽고 도전적이지만 이 가운데서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나에게 생득권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보하는 것, 오늘 세 번째 전쟁 무기인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손해보는 삶이 되겠죠. 어떤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아이,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전쟁 난민이 되어서 임시 수용소 막사에 생활합니다. 아버지 엄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천막 안에서 생활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느 가정에 입양되고 법적으로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방이 있어요. 수용소에서 지낼 때는 한 막사 안에 4, 50명의 아이들이 공동기구를 했습니다. 자기 공간이 없어요. 있다라고 해봤자 자기 수건을 걸 수 있는 기둥에 있는 못 하나 정도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집에 입양되는 순간, 법적으로 이 집안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많은 그 권리가 있겠죠. 그 집안에 자기 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는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려야 되고 이것이 내 본복임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시오.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는요, 마귀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작업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나의 약점을 알고서. 보십시오. 학교 동창들 만나잖아요. 한 대화한 후에 흔들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이 없어요. 대학 동창들을 만나고 와요. 근데 희한하게 대화하고 난 다음에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 무엇이 동창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무엇이 그 동창들의 그 배우자를 부러워하고 그들 가지고는 소유를 부러워하죠? 왜? 내게 주 예수 안에 엄청난 부요와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은혜가 내게 이미 임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친구 만나고 오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신발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발에 문제가 있으면은 흔들린다. 넘어지기도 한다. 고통스럽다. 동창들과의 만남은 아니더라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 재산이 없어질 때, 여러분 있는 재산이 없어질 때 흔들려야 될까요? 흔들리는 게 맞나요? 내게 잘 있던 건강이 이상신호가 왔습니다. 심각한 이상신호가 왔습니다. 흔들리는 게 맞나요? 진짜? 재산 없으시면 그건 뭔데요? 흔들릴 가치가 있어요? 재산 없어지는 거? 관점이 잘못되면, 평강의 신발이 벗겨지면 마치 덫이나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숨겨놓은 뾰족한 어떤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걸어가다가 재산이 없어지는 뭔가를 겪습니다. 확 찔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전쟁 수행을 전혀 못합니다. 돈 없어진 것 때문에. 돈이 뭔데요?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부여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성공시켜야 되는 이 프로젝트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잃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착용하는가? 축구 경기 심판이 몇 명인가요? 공식적으로 축구 경기 네 명입니다. 주심 한 명, 부심 두 명, 대기심 한 명. 그래서 네 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심판 전부가, 이 네 명의 심판 전부가 우리 팀과 경기를 벌이고 있는 저쪽에 매수된 사람이라면 불리한 경기가 이어지겠죠. 우리 편 선수는 잘못이 없는데 막 옐로 카드 올리고 상대편은 반칙을 했는데도 눈 감아주고. 자, 이 스포츠 경기를 맡은 심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나오는 구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언젠가 이분이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 브라비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to act as umpire 이런 뜻이에요. 심판. 심판으로 행동함. 고대 헬라 세계에서 경기 심판이 내리는 이 판정 행위를 브라비오라고 해요. 브라비오. 여기서 누가 심판을 보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경기 심판을 보게 해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에 영향받은 그 감정들 아무리 막 이렇게 요동하고 저렇게 요동하고 할 때 호루라기 소리를 내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옐로 카드를 내면서.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누가 경기 진행을 심판 보는지 한번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인지, 환경인지, 아니면 기분과 감정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보세요. 심판 보는 주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심판이 될 때 잘못된 감정이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두 번 옐로 카드 받았지? 그럼 이제 너 퇴장이야?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염려하는 마음. 야, 이 염려하는 마음은요. 진짜 옐로 카드 한 40장 받았는데도 계속 뛰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마음을 왜 여러분 그냥 두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염려하는 마음. 이번 주에 세어보니까 78번인데 너 퇴장. 그냥 두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 평강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은 기도와 엄청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와. 빌립보서 4장 6, 7절 보겠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수비대를 세워서 보초를 선 그런 의미예요.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지휘 본부가 있는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나 중요한 군사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건물 주위에 수비대를 세워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지킵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 동사가 여기 나오는 프루레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지키다. 수비대를 두어서 보초를 서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엇을 지킨다고요? 7절 몸의 가운데 보십시오. 무엇을요? 목적어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요. 왜? 마음과 생각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까지 했어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건강을 지키듯이 재산을 지키듯이 안전을 지키듯이 지켜야 되는 그 대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이것을 100% 믿습니다. 지켜야 되는 여러 아이템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를 가진 아이템이 마음이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지킨다고 했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차원의 평강인데 세상의 평강과 어떻게 다른데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요. 첫 번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신비한 근원에서 출발하는 평안이에요. 세 번째는 이 평강은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그런 차원의 평강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근원에서 출발하는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그런 차원의 평강이 모든 지역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보초를 서는 것처럼 지키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7절 앞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이런 차원의 평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디서 오는가?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기도 없이, 강구 없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어떻게 하면요? 그 비밀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짜증내면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비교하고 시기하지 말고 그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짜증과 염려가 오잖아요. 그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짜증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체될 것이고 어떤 차원으로 평강이 대체될까? 아까 그랬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근원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이루어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희한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동일합니다. 비교와 시기심 동일합니다. 때로는요. 이겼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영역에서는 내가 이겼어요. 나를 떠나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적인 죄가 다시 고개에 들 때 바로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때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수비대가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 7절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위대한 안나가 교회에 일찍 도착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뒤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뭐 해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있어. 근데 자리를 뜨지 않고 많이 날 쳐다보는 거예요. 가방 안에 있는 캔들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기다려 하고 부스럭부스럭 뒤지는데 없는 거예요. 얘가 심한 얼굴이 역력한 거였죠. 안나야, 아, 미안하다. 없네. 목사님이 다음 주에 꼭 선물 줄게. 안나가 이 위대한 말을 하고 떠납니다. 목사님,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지금 제 가방 안에 캔들 수북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폰에 붙일 스티커도 한 장 준비해왔어요. 제가 집에 도착해서 사실 가방에 캔디 한 주먹, 그거 지난주에요. 바로 가방에 혹시 잊어버릴까봐. 7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한 말이 신경 쓰여서 저 같은 사람이 그 말을 지키려고 했다면 진실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잠시 보니까요. 여기 You will keep him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you. 유를 대문자로 좀 했으면 감사했겠습니다. Because he trusts in you.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You will keep him in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는 거죠. 누구를요? Whose mind is stayed on you. 당신께, 그 생각이 당신께 머무르는 그 사람을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킨대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머무는 그 사람에게 완전한 평강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마치 수비군사를 두어서 지키듯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주께 생각이 머무는 것이 힘듭니다. 정말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사실은 주께로 향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극적인 뉴스들은 다 네거티브한 뉴스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좋은 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자동차 기름 리터당 뭐 29, 30 이렇게 올라간 것 여러분 그게 파지티브하게 되어지는 뉴스거리가 아니잖아요. 뭔가 염려와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그런 뉴스거리예요. 7월 4일 미국 기준 하면은 독립기념일이거든요. 연휴예요. 미국에는. 근데 거기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여러 지역에 총기 사고가 발생했어요. 최소 18명이 사망했다. 이게 뉴스거리예요. 이게. 결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작은 자극들이 일어나죠. 작은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물결이 출렁이듯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생각이 주께로 머물게 하는 동기부여하는 소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뉴스 매체나 SNS나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서 대해야 되고 시간을 따로 내어서 내가 내 생각이 주께로 머무는 그 시간들을 의도적인 확보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는 이 감사한 주님의 준비하신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한단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세상은 평안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조치를 해줘요. 회사 업무 때문에 발생한 스트레스, 평안이 깨진 상태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줘요? 회식하고 잠시 잊어버리고 술이나 마시자. 몇 시간 동안 술 깰 때까지 얼마 동안만 문제를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조치를 해요.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의 해결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부작용 없는 평강이 있다.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마련하신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거듭남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평안은 있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가난하게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제 생애 가운데 이것이 조금 조금씩 영역이 자라오는 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고 또 이 영적 전쟁과 관련된 무기로서의 평강, 이것은 정말 확보해야 되겠다. 힘을 다해서 확보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거듭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것은 내가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만드는, 이것은 정말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결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선물이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노동과 같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장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 장비를 착용하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